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두 번째로 길게 사역을 한 곳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는데요. 가장 길게 사역을 한 곳은 에베소죠. 에베소는 약 3년, 헬스로는 2년 3개월, 4개월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 에서는 이제 옮겨 다니기 바빠서 그저 복음의 씨앗만 뿌리는 정도의 사역을 했다면은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다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양육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바울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하시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시는 그 사역이 고린도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 고린도에서 사역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귀한 동역자와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이제 떨어지게 되었을 때 혼자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일을 찾으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리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데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난 기신자였던 셈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은 생업을 가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지지하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주었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후에 이들이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로마서에 의하면은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죽음까지도 자처했던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와의 만남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동역자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네, 디도 유스도는 이제 다른 서신서들에서 가이오라는 이름으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유일하게 세례를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도 유스도는 회당 옆에 집이 있었고요. 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바울에게 숙소를 제공해 줍니다. 로마서 기록에 의하면은 이 디도 유스도는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섬겨준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스보에 대한 이제 다른 기록은 거의 없는데요. 본문의 내용으로만 보면은 그는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회심해서 예수를 믿자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동역자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이제 17절에 등장을 하는 소스데네도 귀한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도 함께 동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데네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역을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감독하게 되는데 또 아볼로도 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 뒤에 이제 이 고린도의 감독이 되기도 합니다. 참 많은 동역자들을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교회 안에는 준비된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가 있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많은 평신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사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거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참시키는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바울과 또 그의 동역자들을 동참시키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참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함께 동역한 이 사람들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전주 제자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신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동역함으로 우리 뭐 담임 목사님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동역하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전주 제자교회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이고 또 디도 유스도이고 그리스보 또 소스데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상당 부분 바울은 그 경비를 스스로 해결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따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비량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한국 내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스스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비량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비량 사역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 정도까지 또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옳고 그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저렇게 사역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자비랑 사역을 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에 붙들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역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사역이 귀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인지 아니면 사람이 행하는 사역인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교는 사역자가 말씀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씀은 바울이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이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이제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나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가져옴과 동시에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는 연보도 후원금도 함께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후원금으로 사역에만 전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말씀에만 전념을 하게 된 이 차이는 매우 컸는데요.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정도의 사역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조심스러웠던 거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후원금을 충당하고 난 후부터는 5절과 같이 사역을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에만 붙잡히게 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정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말씀에만 붙잡히기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또 환경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은 말씀에만 붙잡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또 말씀에만 붙잡힐 수 있는 환경이든지 다른 여러 일들의 얽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든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복음의 정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또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사실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눈치 보는 게 많아지면은 말씀에만 전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치 보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역의 효능감 을 잃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눈치 보는 게 많아져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또 눈치 보는 것들이 많아져서 사역의 효능감을 잃어버린 이 교역자들이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만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말씀에만 전념하지 못해서 눈치 보는 것들이 많아져서 일어나게 된 현상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자비랑 사역을 하던 바울이 이제 물질의 연보를 받고 말씀에만 전념을 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더욱 밝히 증언하게 되었다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뜻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선 이 두 가지를 인과관계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말씀에만 전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사역자가 말씀에만 붙잡혀서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한 진리, 이 복음의 정수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만 붙잡히고 또 복음의 정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정수를 전하게 될 때 또 일어나게 된 일이 있는데요.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대적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요. 그들은 그냥 단순히 권면만 할 때에는 바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자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지 한번 돌아봅시다. 말씀으로 그저 권면만 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뭐 심하게 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전하면은 이 사실을 단순하게 그리고 원색적으로 전하면은 달라집니다. 복음을 대적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는 삶의 주인이 송두리째 바뀌는 혁신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일어나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뭐 지식적으로는 대적하지 않을지 몰라도 삶의 태도로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은혜가 임했다고 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진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삶이 이 진리를 나타내는 것에서 멀어져 있으면은 이 진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던 사상이나 또 인본주의에 물든 복음이 마치 복음의 정수인 것 마냥 받아들여지고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더 낮아지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교회가 더 많이 포용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육신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을 만큼 낮아져야 합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는 또 복음 자체는 그럴 수 없는 거죠. 낮아질 수 없는 거죠. 타협할 수 없는 배타적인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저라는 사람, 저라는 한 사람, 이 개인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든지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도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차별하면 안 됩니다. 모두를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갈 때 예를 들면 말씀을 전한다든지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설 때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죄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님만 전할 수 있을 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또 믿으면은 기도하시라고 예배에 나오시라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전해야 되는 거죠. 힘들어 죽겠어도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전해야 하는 거죠. 예배만이 살 길이라고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이 와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를 공감해달라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나를 즐겁게 해달라고 합니다. 저라는 사람 개인은 이해할 수 있죠. 공감해야 되겠죠. 누구라도 감싸주고 또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낮아지면서 다가가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이 전하는 이해와 공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연약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만이 네가 살 길이야 라고 말입니다. 이 진리를 대적하는 행동에 대한 성경의 대응은 매우 단호합니다. 6절에서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오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아멘. 복음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그냥 지나쳐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 구원은 곧 성령의 내주인데요. 이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는 임재하실 수 있죠. 운행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 성령의 내주는 오직 이 믿는 믿음에만 일어납니다. 진리를 거절하면 아무리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어떤 성령의 운행하심을 맛보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내주가 없게 되는 거죠.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을 격려하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 사람들이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것을 거절한다고 해도 이것을 받아들일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위에 항상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일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동역자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역자가 말씀에만 전념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한 진리가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진리가 전해질 때, 원색적인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격려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이런저런 환경에 얽매지 않고 말씀에만 붙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고 그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나타낼 때, 전할 때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도 많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치지 말고 또 지쳐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하는 이 전주제자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일에 모두가 여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되는, 동역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